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작년에 용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짧은 조그만한 책인데 그 용기라는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그 표지를 살펴봤더니 이것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복음대로 삶 시리즈라는 그 책 중에 한 권이었어요. 이제 복음대로 사는 것 이제 네 권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복음대로 삶, 그 다음에 연합, 용기, 겸손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권의 책이 이제 시리즈로 나온 겁니다. 저자는 다 틀리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리즈가 어떠한 말씀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졌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시리즈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절을 끝나고 새로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제 지난주였는데 우리가 보통 첫 주일을 이야기하지만 지난주 부활절 때문에 이번 주 둘째 주를 57주년 이제 기념 예배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생일 케이크도 준비되어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데 이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57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결단한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제 이 네 권의 책을 중심으로 또 묵상하고 또 제가 또 공부했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양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 그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옛 신분대로 옛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기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기쁘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그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어떠한 그 의미가 있냐면 이 문장 자체에 그들이 지금 잘 이해하는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은 사람답게 또 천국의 시민 된 사람답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들은 그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로마의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대의 힘이 있었죠. 강력한 군대, 군대의 힘, 권력이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식민지에 로마의 그 힘과 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얼마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소수일지라도 자신들이 있는 그곳을 로마의 시답게, 로마의 시민이 사는 그 도시답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터키라든지 그리스, 뭐 중동지역, 지금은 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곳을 방문해 보면 지금도 그 로마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자기가 있는 그곳을 로마의 시답게 만든 거예요. 우리들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강한, 더 좋은, 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그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읽은 책에서 제일 첫 번째 이 복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방해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였어요. 제가 딱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드는 질문이 뭐였냐면 복음대로 산다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율법주의도 율법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왜 복음대로 사는 것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그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고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방해가 되냐는 거예요. 복음주의와 율법주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과 율법대로, 율법주의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율법주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율법주의는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그 맺는 그 관계,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감시자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내야지만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기뻐한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겉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순종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조건부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것이 착각이죠.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못 지켜요. 그런데 자기들만 못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못 지키면서 어떠한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대로 산다는 것과 율법주의의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싱클레이 퍼거슨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이걸 문법적으로, 성경적인 문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음의 문법과 율법의 문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직설법, 사실을 이야기하고 명령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주의의 문법 뭐냐면 명령이 있고 직설이 있습니다. 명령법, 직설법이에요. 제가 주부에도 다 써놨는데 잘 읽어보세요. 명령법,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이 직설법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면, 아니 최선이 아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 시간, 초단위로 생각까지 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어요? 복음의 문법은 뭐냐면 직설법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이미 구원하셨고 너를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복음은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제일 첫 번째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받아볼까 하는 그러한 몸부림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감사해야지, 순종해야지 라는 그러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제 57주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57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한 것들, 우리가 한 것들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면 57주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 현실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심하게 솔직히 싸울 때도, 분쟁할 때도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한 가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문 닫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이 붙잡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하면 사람들이 방종에 빠지지 않을까? 너무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어떤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를 비롯한. 또 자신들이 복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그 삶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막 비교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또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고난과 환난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눈물과 아픔, 아주 애통한 눈물, 엄청난 아픔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다 끝났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아프고 눈물이 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래요. 나는 조그만한 것을 잘못했는데 그 조그만한 잘못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왜 복이냐? 지금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온전히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전능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힘든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57년 동안 이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때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옛날 이 말씀이 쓰여질 때의 거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막 열심히 닦으면은 막 열심히 닦다 보면은 점점점 더 선명하게 그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솔직하게 다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힘들었는데 내가 고난 통해서 정신 차렸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아,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나쁜 것들을 다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체하고 재건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리를 갑자기 뭐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한테 들어오는데 나의 어떤 고정관념, 내가 잘못됐던 생각했던 것들,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막 분노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탁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 찬양으로 만난 하나님 그 시간에 같이 약간 좀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으면, 진짜 미운 사람인데 그 미운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나한테 하는 것, 나한테 실질적인 고통을 줍니다. 나한테, 나를 정말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아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 끝날 때쯤에 다 녹음했습니다 딱 그래요. 아니 지금 뭐예요 이거? 막 그러는 거예요. 다 본인을 위한 얘기했는데 막 질문을 해요. 막 그런 과정 가운데 막 자기가 원하는 말만 막 얘기해요. 그래 놓고서는 끝날 때 어디서 통보는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일 마지막쯤에 목사님 내가 이거 다 녹음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제가 뭐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막 화가 나는 과정 가운데 야 정말 불쌍하다. 저 영혼이 불쌍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나한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완전하지 않죠. 그 사람도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분명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할 정도로. 그때 나중에 이제 그분을 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다시 찾아오기를 다시 만나기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분명하게 내 의지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것이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떠한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의 삶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때로는 고난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훈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쩌면 주일날 아침에 아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하지 못했을지라도 조금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떤 핑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니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용기 주시고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 다음 주일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